예, 소요리 문답 책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17과 22문답 성육신에 관한 질문이죠.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과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 우리 내용 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이 지난 21문답부터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많은 그 이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고 거짓 가르침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처음 만들어진 신앙 고백, 처음 만들어진 교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관한 교리예요. 그래서 항상 이 공격이 어디로 오냐 하면 예수님부터 와요. 초대 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이런 데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사람인 거에 대한 그런 공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교회 회의를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그런 그 교리와 신앙 고백을 잡는 것에 굉장히 그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여러 거짓 고백들을, 거짓 그 가르침들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교리를 너무나 잘 잡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잉태되어 나셨고, 그 다음에 또 이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우리는 물론 이렇게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신앙 고백을 올바로 알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육신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좀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그 마리아라는 여자의 뱃속에서 그 안에서 정말 이 영양분을 먹고 열 달 동안 계시면서 사람이 되어 나셨다는 그 낮아지심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대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더 나아가 이제 다음과 다음과를 보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까지 가시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시작이 성육신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낮아진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낮아지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낮아지심일까요? 예?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낮아지심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전이라는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가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 안에 자기 영광을 두시거든요.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정말 감당할 수 없거든. 이 사람이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는 그 놀라운 낮아지심.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아니 더 나아가 신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세요. 그 낮아짐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짐을 지시려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짐을 져주기 위해 내가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성육신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열심으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받는 게 절대 아니라 즉 우리의 높아짐으로 받는 게 구원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정말 야곱이 보았던 것처럼 사닥다리를 내시고 야곱이 처한 그 현실에까지 낮아져서 야곱과 언약을 맺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도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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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심판의 우리 자리에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높아지실 때 우리도 데리고 함께 높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들어갈 부분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 이 내용, 성육신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님,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좀 살펴볼 것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 그래서 이건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완전한 인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이라는 것은 육과 영, 인간의 육과 영을 다 취하셨다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만 입은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나를 대표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권능으로라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성육신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성령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우리가 또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을지라도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온전히 의로운 분으로 나셨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신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 한 인격 안에 이 두 성품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잘 보세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육신하신 말씀. 이와 같은 모습이 또 보여지는 데가 있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쓰여진 말씀도 그래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도 잘 보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리고 성경의 저자인 사람에 의해 쓰여져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50% 하나님이 감동하고 50% 사람이 써서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100% 하나님이 쓰셨고 100% 사람이 써요. 사람 편에서 보면 사람의 글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죄의 오염이나 허물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죄가 영향을 미치도록 못하도록 지켜서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죠. 닮아있죠. 쓰여진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이 100% 하나님 100% 사람. 쓰여진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죄에서 지키셨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거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죠. 어디에 나와 있죠? 그 신앙 고백이 또? 예, 사도신경에 나와 있죠. 사도신경의 내용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알려주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우리 개혁신앙의 문답이에요. 소율이 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도 개혁신앙인데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는 사도신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르치는 하이델베르그 문답 35문답에 이런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잃어버리거나 바뀌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처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우리와 같이 되시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그 마리아로부터 혈과 육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본질을 다 취하신 후에 죄를 빼고는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는 겁니다. 36문답에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잉태와 사람으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그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흠없고 온전한 거룩함으로써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즉 우리 편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분이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을 대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 죄인들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한 놀라운 비밀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는가가 우리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고백을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성육신 사건 말씀드렸지만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라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사건, 뭐 창조도 그렇지만 또한 피조물된 인간의 본질로 들어오시는 인간의 성품을 입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실 때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고 마리아의 몸 안에서 다른 아이들처럼 다른 아기처럼 그런 모습으로 자연적인 방식으로 열 달 동안 그 마리아에게서 그 모든 그 엄마에게서 영양분을 다 먹고 자라시면서 나음을 입으셨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그 놀라운 은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경험을 하시는, 그 경험을 어디까지 하신다고요? 죽고 심판받으시는 것까지 우리의 경험에 철저히 참여하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심판까지 대신 가져가시는 그 내용이 바로 성육신의 내용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 사건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 중에 누가복음이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예, 좀 길지만 우리가 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까요? 2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이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 사건이에요.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살아가시는 사건인데, 지금 어쨌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계획된 사건이었죠.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하나님 간에 맺으신 언약 속에서 때가 참에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만세전부터 하셨고, 그 현실이 이제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지다가 때가 참에 이제 완전히 성취되는 사건이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게 또 나타났죠.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The time has come.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마침내 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자와 예표로 가리키는 현실이었지만 실제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셨대요. 왜 여자에게서 나신 게 중요하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대요.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죄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분도 율법 아래에 나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 아래에 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사람이면. 그런데 이분에게는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율법 아래 계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 위에서 율법을 주시며 율법을 요구하시는 분이 실제로 율법 아래에서 순종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즉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사람으로 나셔서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같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누가복음에서 알려주는 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 정확히 똑같이 나중에 재현돼서 보여지는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과 또 다른 책은 저자가 같아요. 그 책이 어떤 책이죠? 누가복음과 저자가 같은 책. 누가복음 누가 썼죠? 예, 누가가 썼죠. 누가가 쓴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성도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속하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이 되는 사건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볼 텐데, 먼저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이제 인사를 했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참 왕이 되실 거라는 것, 그 나라가 무궁할 거라는 것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때 마리아가 물었죠. 아니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아하고 놀라며 물었을 때 가브리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단어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라는 단어예요. 임하고 덮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구원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단어가 똑같이 나중에 교회가 탄생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쓰여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때에도 성령이 임하신다는 같은 단어를 쓰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다. 덮는다는 단어. 이 덮다라는 단어가 이 70인역에 보면 어디에 쓰이냐 하면은요. 구약에서 그 영광의 구름이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을 때 그 덮다라는 단어예요. 이 덮다라는 단어의 중요한 의미가 뭐죠? 이 모습을 모세가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날개를 펴서 자기 백성을 덮는 모습으로 표현했죠. 영광의 구름이 자기 백성을 덮는 모습을 자기 날개로 덮으시는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죠. 출애굽기 이런 데 보면. 그런데 그 날개라는 단어의 뜻이 뭐였어요?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날개로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개로 표현된 그 날개의 뜻이 옷자락이라는 뜻이었죠. 카나압이라는 옷자락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으로 자기 백성에게 임하여 그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덮는 모습이 마치 자기 옷자락으로 자기 백성을 덮는 모습이었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였죠? 자기 옷자락으로 그 백성을 덮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죠? 룻기에 가면 보아스가 자기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주잖아요. 그 내용 아시죠? 즉,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혼인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님이 임하여 마리아를 덮습니다.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신부처럼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또 보여진다고요? 사도행전에서 보여져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백성들을 덮으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덮습니다. 즉 성령님과 그 교회가 신랑과 신부의 영원한 혼인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죠. 예수님과 교회 간에 신랑과 신부의 혼인언약이 맺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모습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으로 인해 말씀 사역으로 인해 3,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성육신의 중요성이 또 하나 어떻게 보여지느냐. 교회를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태어나는 모습하고 닮아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임하시고 덮으시는 모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나는 모습도 이런 모습을 닮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여자에게서 난 하나님의 아들로 나심으로 우리도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누구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누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이 나시는 모습하고 사도행전 처음에 이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모습이 닮아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 후에도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나실 것을 듣고 태어날 아기의 법적인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요셉은 천사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침치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아들을 낳기까지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아들을 낳기까지. 그 예수님이 나오기까지만 동침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낳은 후에는 마리아는 요셉과 동침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 중에 나중에 이 서신서도 쓰고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있죠. 누구예요? 야고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호적을 하라 고향으로 돌아 호적을 하라 그러죠. 당시 가이사 그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일단 갔다가 아기를 낳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음을 입은 곳이기만 했고 그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잘하신 거는 전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으로 알아요. 베들레헴 사람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저 나사렛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나음을 받고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죠. 먼저 중요성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세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게 역사적 사실이고 이 내용을 올바로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러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OPC가 나올 때처럼 1900년도 초나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성경을 믿었던 때에는 가장 먼저 부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는 거. 그래서 PCUSA가 이거 안 믿어도 목사 한 수 주자까지 갔잖아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나신 게 아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예? 그냥 사람으로 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다.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낮아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중요성을 찾지 않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동정녀 마리아라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렇게 귀하고 높은 여인이 되게 하셨다. 동정녀 마리아의 그 모든 포커스를 두고 그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는 그런 걸로 사용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가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무슨 덕이 있어서 그 여자가 뭐 다른 여인들보다 더 선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이스라엘이 더 나아서가 아니었듯이 동정녀 마리아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덕이 많고 선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보잘것없고 하찮은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포커스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에서 낮아지심으로 가야죠. 그 은혜를 봐야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기 시작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끝까지 죽기까지 동정녀였다 그러고 뭐 원죄 없이 나신 분이라 그러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승천했다 그러고 그래서 어디 나와요 성경에? 전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는 이 문답이 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어쨌든 이런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역사적 사실이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는 것.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덮으시는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 자녀들을 낳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 잘 결론을 못 내렸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없으시면 예, 제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와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성찬회까지 참여하게 하심으로 천국의 안식의 현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 맛보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또 더욱 믿음으로 굳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성도들 하나님께서 늘 돌아봐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또 지금 아프지만 나와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더욱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속사람과 또 겉사람까지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게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